출애굽기 23번 메시지 유월절 첫 번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생생합니다. 만일 그것이 교리적인 방법으로 주어졌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와 관련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묘사되어 있는 유월절은 분명하고도 적절하며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온전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출애굽기 12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그림에 있는 세부 사항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왜 피가 지붕 위에 있지 않고 임방과 문설주에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여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와 더불어 쓴나물을 먹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이 구속에 대한 각 방면들을 계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면들이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방면들을 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림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자세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합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말씀의 다른 부분들, 특별히 신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월절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유월절의 각 방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떡과 쓴나물 모두가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유월절 자체이십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결국 유월절은 영어에서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고유명사 유월절은 그 어원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넘어가다, pass over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라 불리웁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집 안에서와 집 아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 그 집이 그들의 덮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덮고 있었던 그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넘어감은 뿌려진 피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우리는 유월절이 피와 관계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관계된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엄밀히 말해 우리가 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어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거듭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덮개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덮개는 피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덮개는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은 피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근거를 둡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의 항목들을 열거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당신은 어린 양의 고기와 피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집을 제외시킬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3장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덮기 위해 가죽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후에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라는 명을 받은 것을 읽는데 방주는 물에 떠다니는 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들은 성경에 있는 계시가 점진적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이 있고 창세기 4장 4절에는 첫 새끼의 제물이 있고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는 구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체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지적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온전한 발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가죽이 있고 창세기 4장에는 제물이 있고 창세기 6장과 7장에는 방주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온전한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집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집 안에서 집에 의해 덮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덮음 아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구절들, 특별히 서신서들에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무일 뿐 아니라 구속하는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집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시기. 유월절의 시기는 어떤 달, 어떤 날과 관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개의 달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력, 곧 종교력이고 하나는 보통력이었습니다. 보통력은 평범한 반면에 성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과 관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두 개의 달력, 즉 보통력과 성력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와 더불어 거룩한 나이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는이가 아니며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출생과 두 가지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시작과 함께하는 육신적인 출생이며 하나는 영적인 시작과 함께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나는 자신이 두 번째 시작, 즉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시작을 가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던 날, 성령에 따른 우리의 연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출생과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달. 출애굽기 12장 2절은 유월절의 달을 말합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구절은 유월절이 거룩한 해의 첫 달에 거행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 달은 보통 해의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일곱째 달 17일 날에 아라랏산에 상륙했습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일곱째 달이 출애굽기 12장의 첫 달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달의 14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상륙한 것으로 특징지어진 그날 사흘 전에 거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가 상륙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14일에 죽음을 당하셨으며 17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비라는 말은 바라, 싹틈, 부드러움, 푸르름을 의미하며 파란, 밀, 이삭을 언급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달은 니산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바라와 싹틈은 생명 능력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던 날, 생명은 우리 안에서부터 싹트고 발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참된 믿는 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은 후에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부터 싹트고 발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발아는 부드럽고 푸른 밀 이삭, 즉 내적 생명의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싹트고 발아하고 산출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던 날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날. 12장 3절에 의하면 그달 10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나흘 동안 간직할 참이었습니다. 그 후 그달 14일에 즉 실제적인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그달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14일은 두 주를 구성합니다. 성경에서 한 주는 일생을 의미하며 한 주의 끝은 생애의 마지막을 암시합니다. 안식 교도들은 일곱째 날, 즉 주의 끝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8일째, 즉 그 주의 첫날, 새로운 주의 시작,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누립니다. 유월절이 그달의 14일에 거행되었다는 사실은 온전한 두 주의 끝에 거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옛 생활의 노정을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옛 생활의 모든 역사를 끝장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린 양이 선정된 후에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고 찾아내기 위해 나흘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주 예수님 역시 나흘 동안 점검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 나흘 동안에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된 이스라엘의 공회에 의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점검을 통과하시고 흠없는 분으로 발견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 끝에, 즉 유월절이 도래했을 때 그분은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체포되셨습니다. 이날은 또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 첫날에 개최되며 무교절은 도합 7일간 계속됩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시작될 때 무교절도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속되는 반면 무교절은 다른 엿새 동안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또한 무교절로 명명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주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체포되셨고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예표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지적했듯이 방주가 같은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걸린 예표의 성취로 그달 17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집의 단위로 12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 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에서의 중점은 유월절 어린 양이 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이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라합은 모든 그 아비의 권속들로 더불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주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의하면 고넬료가 받은 약속은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권속들은 규모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집이 어린 양에 비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이웃이 함께 와서 사람 숫자에 따라 어린 양 하나를 취했습니다. 4절은 어린 양이 사람 수와 각 사람의 식량에 따랐다는 것을 모두 가리킵니다. 어린 양은 여전히 그대로이나 집은 규모가 달랐습니다. 어린 양은 집에 비해 작아질 수 없었으나 집은 어린 양에 비해 너무 작을 수 있었습니다. 4절에 있는 모세의 문장은 형편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속이 어린 양에 비해 너무 적어 다른 권속과 함께 모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인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한다는 것과 어린 양이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점들을 함께 종합한다면 그리스도는 항상 충분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그분의 범위는 사람의 수와 그분을 먹는 우리의 양에 따릅니다. 우리의 양이 크다 해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급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우리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범사에 충분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 예표된 그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많든지 적든지 다른 가족과 함께 합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수가 있든지 우리의 식욕이 얼마나 왕성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십니다. 흠이 없음.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결점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년 된 수컷. 출애굽기 12장 5절은 계속하여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이 되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1년 된 수컷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 된 것은 신선하여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년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선했으며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즈음에 우리는 모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9살 반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주 낡았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주 예수님은 신선했으며 다른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은 어린 양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양은 선한 자들을, 염소는 악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분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매우 참된 의미에서 그분은 양자 모두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어떤 각도로 상고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양이기도 하시며 염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체물로서의 그분은 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나흘 동안 검사를 받으심. 유월절 어린 양이 나흘 동안 검사를 받은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같은 기간 동안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체포된 후에 주님은 6가지 검사를 받으셨는데 3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을 검사한 제사장들의 손에서였으며 3가지는 로마법에 따라 그분을 시험한 로마 통치자들 아래서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분에게서 약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그분에게서 어떤 약점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세 차례나 선포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결점이 없었으며 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온 회중에 의해 죽임을 당함.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당신은 주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 압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애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죽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동안에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는지를 묘사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놓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취하여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두 발은 십자가 아래에 묶고 뻗쳐나온 다른 다리는 가로 막대기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잡아 모든 피를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문틀에 뿌릴 모든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로마 제국 시대 훨씬 전에 그들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죽이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음에 넘겨질 날짜와 방법을 모두 예언했습니다. 피가 구속을 위해 집의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짐. 출애굽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피는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이 연합에 근거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피에 의하여 구속을 받습니다. 구속이 연합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에 의해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건축한 방주 역시 이 연합의 문제를 예시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방주와의 연합 안에 있었으며 방주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 연합, 이 동일시됨을 통해 그들은 방주에 의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구속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려는 사람은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 공급을 위해 먹혀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 공급을 위해 먹혀졌습니다. 예표의 성취이신 주 예수께 대하여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복음서들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55절에서 그분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을 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이 생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계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의 피와 생명 공급을 위한 어린 양의 고기가 있습니다. 불로 구워진 12장 8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합당한 방식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불로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은 심판에 사용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그분을 심판하고 그분을 태웠습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불로 태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것이 아닌 12장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날로 먹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방하기 위한 인생의 모형이나 본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삶은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물로 삶아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물로 삶아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을 구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구속자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분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셨으며 순교자로서 죽으셨고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린 양을 물로 삶아 먹는 것입니다. 물에 삶아지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단지 핍박의 고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취하려 애씁니다.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한 불에 의해 태워졌으며 구워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불로 구워진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합당한 방법입니다. 현대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날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이며 그분이 처신했던 방법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삶아진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핍박이나 순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합니까? 구워 취합니까? 날로 취합니까? 삶아서 취합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를 사람의 핍박으로 인한 순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유월절 어린 양을 물에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 구워진 분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불로 구워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을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며 다리는 행동과 움직임을 상징하며 내장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내적인 각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함께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다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행동과 움직임과 내적인 부분들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12장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은 모든 죄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죄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며 죄 있는 것들에 관한 쓴맛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영접했으며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뉘우침과 회개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쓴나물과 함께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나물 없이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 공급으로 영접할 때마다 당신은 죄 없는 누룩 없는 생명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죄를 범할 때 당신에게 쓴 느낌을 주며 당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죄에 대해 어떤 부류의 잘못에 대해 자아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을 누룩 없이 지키려 한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음. 출애굽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유월절 어린 양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가 아닌 온전한 방법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도 남겨두기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취하십시오.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음.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꺾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꺾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요소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 군병들과 유대 백성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길 수는 있었으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뼈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의하면 주님은 갈비뼈를 아담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여자인 하와는 아담에게서 취한 뼈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담에게서 취한 뼈는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에 꺾여지지 않은 뼈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준 꺾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꺾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